여러분,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이 무려 6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와, 61조면 그야말로 사상 최대 실적이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약간 기막힌 모순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거대한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핵심 부품 제조 부문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뼈대를 만드는 본진은 정작 올해 1분기에만 1,2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냈거든요.
61조 원을 버는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제조 라인이 오히려 돈을 까먹고 있다는 건데, 겉으로 보기엔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이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막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1원 단위의 피말리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오늘 탐구할 주제가 바로 현대 모비스의 샤시 모듈 및 제동 부품 구매 직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을 한 겹씩 벗겨봅시다. 이건 그냥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쇼핑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 하나가 조 단위의 회사 손익을 뒤집고요. 또 동시에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의 안전을 좌우하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라 2026년 현재 이 모빌리티 산업의 이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치열한 현장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파악하려면 먼저 이 61조 매출이랑 적자의 배경부터 좀 뜯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 숫자들의 배경을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를 진짜 먹여 살리는 캐시카우는 사실 따로 있거든요.
아, 영업이익률이 26%가 넘는 AS 부품 부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반면에 진짜 뼈대인 모듈 및 핵심 부품 제조 부문은 늘 수익성 압박에 시달립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자동차 산업 특유의 모듈 통합 공급 생태계를 보셔야 해요.
모듈 통합 공급이요? 그게 그냥 부품을 하나씩 납품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 봐요?
완전히 다르죠. 자동차 한대 들어가는 부품이 수만 개잖아요. 과거에는 완성차 업체, 즉 OEM이 이걸 일일이 받아서 직접 다 끼워 맞췄거든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조립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 현대 모비스 같은 1차 협력사는 수백 개의 개별 부품을 모아서 아예 거대한 덩어리인 모듈로 미리 조립을 해버립니다.
아, 덩어리로 미리 만든다고요?
네. 그리고 완성차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속도와 순서에 정확히 맞춰서 그 모듈을 통째로 딱딱 꽂아 넣어주는 거죠.
잠깐만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상적인 상황이 하나 떠오르는데, 우리가 햄버거 가게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죠.
네, 햄버거요?
제가 일반적인 부품사라면 가게 뒷문에 양상추 한 박스, 고기 패티 한 박스 이렇게 덩그러니 배달해 주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료만 툭 주고 가는 거죠.
근데 모듈 공급사는 그게 아니라 손님이 치즈버거 하나, 불고기버거 하나요 하고 주문하는 순서에 딱딱 맞춰서 이미 빵이랑 패티랑 소스가 다 조립된 완성 직전의 햄버거를 주방에 딱 올려주는군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진짜 이보다 완벽한 서비스가 없는 거죠.
그렇죠. 편하죠.
수만 개 부품을 쌓아둘 창고도 필요 없고요. 조립에 들어가는 인건비랑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재고 부담을 통째로 덜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완성차 업체한테 어마어마한 V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네, 엄청난 혜택을 주는 셈이죠.
창고 비용도 아껴주고 인건비도 줄여주면 당연히 그 서비스에 대한 프리미엄을 얹어서 마진을 좀 두둑하게 챙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모듈 부문은 항상 적자에 허덕이거나 이익률이 막0.2% 수준인 거예요?
이걸 더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냉혹한 현실이 딱 보입니다. 이게 자동차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 때문이거든요.
먹이 사슬이요? 아, 완성차 업체가 약간 갑의 위치에 있어서 그런가요?
맞아요. 완성차 업체는 최종 소비자와 시장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갑이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모듈을 납품한다고 해도 납품 단가를 제맘대로 팍팍 올리겠다고 협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에서는 가격 천장이 꽉 막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모듈을 만들려면 아래에서 철광이나 구리, 알루미늄 같은 원소재를 사와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원자재 가격이나 긁어볼 환율은 매일매일 무섭게 출렁이죠.
와, 위에서는 짓 누르고 밑에서는 원가가 막 치고 올라오는 완벽한 샌드위치 신세네요. 진짜 숨이 턱턱 막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생태계 안에서 구매 담당자의 역할이 그토록 절대적인 겁니다. 그냥 업체 두곳 견적서 받아보고, 아, 여기가 싸네 하고 고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이분들은 도면을 뜯어보고요. 국제 알루미늄 시세를 확인하고, 심지어 협력사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싹다 계산합니다.
직접 다 계산을 한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있어야 할 원가, 즉 슈코스트를 직접 산출해내는 거예요. 이 부품은 15,000원이 아니라 14,950원에 만드는 게 맞습니다 하고 증명해내는 거죠.
와, 단돈 50원 1원을 깎아내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서 그 1원을 깎아내느냐 마느냐가 수백만 대의 물량하고 곱해지면서 조 단위의 적자를 흑자로 돌려놓는 아주 결정적인 키가 되는 겁니다.
진짜 일원의 싸움이라는 게 무슨 과장된 비유가 아니라 완전 물리적인 현실이었군요. 어떻게든 원가를 최적화해야 하는 이 구조적 숙명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근데 제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이 원가 싸움의 난이도를 수직으로 쫙 상승시키는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였죠?
시대가 변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와야 하는 물건의 정체 자체가 아예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파도가 있잖아요. 바로 전동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즉 SDV라는 흐름이죠.
그쵸. 요즘 다 전기차의 소프트웨어 얘기뿐이잖아요.
이게 구매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어요. 특히 제동 장치, 그러니까 브레이크 부품에서 그 변화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브레이크는 그냥 차 세우는 거 아닌가요?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졌나요?
내연기관차 시대 브레이크 생각해 보세요. 운전자가 페달을 밟으면 유압이 생겨서 쇳덩어리 디스크를 꽉 물리적으로 잡아주는 순수한 기계 장치였거든요.
끽 하고 서는 그 브레이크요?
네, 근데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야기가 완전 달라졌죠. 전기차는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차는 브레이크 밟으면 막윙 하면서 배터리가 충전되잖아요. 그거 회생제동이라고 부르던가요?
정확합니다. 감속할 때 모터를 역으로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게 회생제동이죠. 근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이 차가 기계식 마찰로 서고 있는지 아니면 모터의 회생제동으로 서고 있는지 운전자는 전혀 눈치를 못 채워야 해요.
아, 진짜 부드럽게 연결돼야 하니까요. 꿀렁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둘을 아주 매끄럽게 융합해야 하는데 이건 기존의 기계식 유압 브레이크로는 도저히 미세 조절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와요. 예전 브레이크가 우리가 목욕탕에서 손으로 밸브 돌려서 잠그는 그런 수동 수도꼭지였다면요.
네네.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브레이크는 센서가 막 물의 흐름을 읽고 알아서 압력을 배분해주는 스마트 밸브로 진화했다는 거군요.
와, 비유 너무 좋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기계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그 자리를 센서랑 전기 신호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대신 차지하게 된 거죠.
기계가 아니라 전자가 통제한다?
네. 현대모비스가 양산 중인 iMEB 같은 전자식 제동장치를 넘어서요. 이제는 유압조차 아예 빼버리고 100% 전기 모터로만 디스크를 잡는 EMB 시스템까지 개발됐습니다.
100% 모터로만요?
심지어 올해 CES 2026에서는 아예 운전대랑 브레이크가 물리적으로 바퀴원 연결조차 안 되어 있는 X-by-wire 기술까지 시연됐거든요.
와이어로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이제 제동장치는 무식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근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 치명적인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어떤 건가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쓰다 보면 갑자기 화면 멈추고 버그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전자기기니까요.
아니면 주행 중 재수 없게 전력이 툭 끊길 수도 있고요. 자동차 조향이나 제동을 전기 신호랑 소프트웨어에 100% 맡긴다는 건 컴퓨터가 다운되는 순간 이거 그대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뜻 아닌가요?
그거 진짜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사람 생명하고 직결된 브레이크를 전자에 맡기는 게 과연 안전할까?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이 지정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사실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뼈 깎는 고통으로 고민하는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전자식 시스템에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이중 안전장치, 그러니까 리던던시라는 개념이 설계돼서 들어갑니다.
리던던시요? 아, 뭔가 여분의 백업 시스템을 둔다는 뜻이군요. 비행기에 막 엔진 두 개씩 달려있는 것처럼요?
네, 아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전기 신호에 심각한 오류가 생겨서 운전대, 즉 조향 시스템이 완전 먹통이 된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과거 같으면 그냥 통제불능이잖아요. 근데 전자적으로 통합된 쉐시 제어 시스템에서는 조향 장치가 죽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제동 장치가 백업으로 개입을 합니다.
잠깐만요. 운전대가 고장났는데 브레이크가 어떻게 개입을 하죠? 그냥 차를 끽 하고 멈춰 세우는 건가요?
단순히 세우는 게 아닙니다. 차량의 왼쪽 바퀴랑 오른쪽 바퀴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제동력을 전자적으로 다르게 딱 배분하는 거예요.
아, 한쪽을 더 세게 잡는 식으로요?
맞습니다. 한쪽 바퀴를 더 강하게 잡아서 차체의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는 거죠. 조향장치 대신 브레이크가 차선을 유지하고 코너를 돌게 만들면서 차량을 갓길 같은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와, 뇌 한쪽이 다치면 다른 쪽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랑 똑같네요. 소름 돋아요.
그렇죠. 시스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백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골치가 완전 엄청나게 아파지겠네요.
완전 골치 아프죠. 과거 구매 담당자는 캘리퍼 살 때 그냥 쇳덩어리 튼튼한지 단가 싼지 이런 하드웨어만 보면 끝이었거든요.
네, 철판 두께 이런 거 확인하면 됐을 텐데.
근데 이제는 이 하드웨어가 차량의 다른 전자 제어기들이랑 완벽하게 통신을 하는지, 심지어 협력사가 나중에 발생할 소프트웨어 버그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기술력이 있는지 이것까지 다 평가해야 합니다.
와, 구매 담당자가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챙겨야 한다고?
네. 기계공학적 시야에 더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융합 생태계까지 꿰뚫어보는 안목이 없으면 이제 아예 물건을 살 수조차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안에서 이런 기술 변화 따라가는 것만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바깥 세상, 그러니까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은 훨씬 더 다이나믹하더라고요.
아, 외부 환경 변화 말씀이시죠?
네, 이 외부 환경이 진짜 담당자들 목을 조르고 있다는 내용이 눈에 확 띄었어요. 특히 미국 관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이거 완전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진짜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2025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 미국 관세 리스크가 글로벌 공급망을 말 그대로 쥐락펴락했거든요.
어떻게 변해왔는지 타임라인 좀 짚어주시죠.
2025년 4월에 돌연 수입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가 발효되면서 업계가 완전 패닉에 빠졌었어요.
25%면 마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11월에 한미협상이 타결되면서 15%로 소급 적용돼서 겨우 한숨을 돌렸거든요.
다행이네요.
근데 끝난 줄 알았던 위기가 2026년 6월, 그러니까 지금 통상법 301조라는 새로운 무기랑 함께 다시 등장한 겁니다.
301조요? 이번에 또 뭡니까 진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차단하는 조치가 미흡하다. 이런 명분으로 한국산 부품에 12.5% 추가 관세를 또 제안한 거예요.
아니, 한국 자동차 부품 수출의 거의 36.5%가 미국으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비중이 엄청나죠.
관세가 20%로 치솟았다가 다시 15%로 떨어지고 갑자기 또 301조가 튀어나오고. 정책이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현장 실무자인 구매 담당자가 도대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물건을 삽니까?
진짜 막막하죠.
그냥 백악관에서 좋은 뉴스 나오기만 밤마다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 기도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 직무가 회사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다른 묘수가 있군요.
구매 담당자들은 여기서 체스판의 말들을 직접 옮기는 거대한 묘수를 씁니다. 바로 현지화 전략,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무기죠.
현지화라면 아예 미국이나 멕시코 현지에서 직접 부품을 조달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미국의 이 관세 폭탄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무관세 협정, 즉 USMCA 요건을 충족하는 거거든요.
그냥 서류에 도장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그렇게 간단한 수준이 아닙니다. 부품이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었다는 아주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맞춰야 해요.
아, 생산 자체를 거기서 해야 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모비스 구매 담당자는 단순히 부품 싸게 깎아주세요 하는 흥정꾼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우수원 협력사 사장님을 찾아가서 직접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이요? 뭐라고 설득하나요?
사장님, 관세 피하시려면 우리랑 같이 멕시코에 공장 세우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수백억 원 대출을 내서 현지에 설비를 깔도록 유도하고 북미 현지의 원소재 업체를 또 매칭시켜주는 역할까지 전부 다 합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물건 10%만 싸게 주세요 하고 전화 돌리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아예 협력사 공장 위치를 글로벌 지도 위에서 막 이리저리 재배치하고 법적 규제나 물류 동선까지 전부 고려해서 공급망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아키텍처링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체스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바깥 세상의 적들, 즉 글로벌 경쟁자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세계 1위 부품사인 독일 보시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 유압식 브레이크 바이와이어 시스템을 공도에서 테스트하면서 양산에 들어갔고요.
1위답게 빠르네요.
조향 바이와이어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ZF도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죠.
ZF도 들어본 것 같아요.
비록 ZF가 지금 105억 유로라는 엄청난 부채 때문에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긴 하지만요. 기술력만큼은 압도적입니다. 콘티넨탈에서 분사해서 기동력을 높인 아우모비오도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근데 바다 건너에만 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에도 아주 무서운 정면 경쟁사가 있던데요. HL만도 맞죠?
맞아요. HL만도의 약진이 현대모비스한테는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위협이죠.
만도도 엄청 크잖아요.
현대차그룹이라는 안정적인 울타리가 있지만 그만큼 물량이 묶여있는 모비스랑 다르게 만도는 철저히 독립계 전문기업으로서 전 세계를 막 누비고 있거든요.
아, 고객사가 훨씬 다양하겠군요.
네, 전방산업이 막 침체됐던 2020년 1분기에도 무려 936억 원이나 영업이익을 냈고요. 테슬라 같은 전기차나 SDB 중심의 글로벌 고객사를 지금 무서운 속도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거기 로봇도 하지 않나요?
맞아요. 최근에는 자동차를 넘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액추에이터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모빌리티 경계 자체를 허물고 있죠.
와, 경쟁사들은 이렇게 신기술이랑 공격적인 수주로 막 치고 나가는데 만약에 구매 담당자가 협력사 관리 잘못해서 부품 품질 문제라도 하나 빵 터지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끔찍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일본의 덴소가 아주 뼈아픈 교훈을 하나 남겼거든요.
덴소라면 엄청 큰 회사 아니에요?
세계 2위를 다투는 초거대 부품사죠. 근데 덴소조차도 연료펌프라는 부품 하나의 품질 이슈 때문에 대규모 리콜을 겪고 영업이익이 10% 이상 그냥 날아가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부품 하나 때문에 이익이 10%나 날아간다고요?
네, 특히 제동이나 샤시 부품은 사람 목숨이랑 직결되잖아요. 여기서 리콜 터지면 수천억 원 비용 손실은 기본이고요. 완성차 브랜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잿더 미가 돼버립니다.
결국 구배 직무에서는 최고의 품질 관리가 곧 가장 강력한 리스크 관리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자, 지금까지 뭐 기술의 진화부터 피 튀기는 글로벌 경쟁 구도,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엄청나게 큰 그림들을 살펴봤잖아요.
네,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렇다면 이제 돋보기를 딱 들이대고 아주 미시적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런 거대한 압박 속에서 당장 2026년 오늘 현대모비스의 제동 부품 구매 담당자가 아침에 출근하면 도대체 현실에서 무슨 일부터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워크플로우가 궁금하신 거군요.
네, 하루 일과가 너무 궁금해요.
모비스 구매 직무의 가장 큰 특징을 꼽자면 바로 구매 그리고 구매 개발이라는 두 가지 역할이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독특한 융합구조라는 겁니다.
잠깐, 구매면 구매지 구매 개발은 또 뭡니까? 개발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구매는 상업 영역이에요. 어느 업체가 더 싼가 견적서 비교하고 내고하고 계약서 쓰는 일이죠.
그렇죠. 가격 후려치는 일.
구매 개발은 철저한 기술 영역입니다. 이른바 포엠이라고 부르는 핵심 요소를 관리하는 일인데요.
포엠이요? 영어 알파벳 M 네 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사람, 맨, 설비, 머신, 자재, 머티리얼, 방법, 메소드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단순히 물건만 띡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뭘 보는데요?
협력사 생선 라인에 작업자가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 어떤 장비로 금속을 깎아내는지, 또 알루미늄 재질은 규격에 맞는지, 가공 순서는 효율적인지를 엔지니어의 시각으로 막 들여다보고 공정 자체를 뜯어고치는 일이에요.
와,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세워보죠.
좋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전기차 프로젝트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브레이크 캘리퍼를 수백만 개 사와야 합니다. 제 책상에 설계 도면이 툭 떨어졌어요. 그럼 저는 제일 먼저 전화기부터 들고 업체들한테 제일 싸게 해줄 수 있는 곳 어딥니까? 하고 물어보면 되나요?
만약 그렇게 일하시면 팀에서 제일 먼저 도태되실 겁니다.
와, 그런가요? 머쓱하네요.
도면을 쫙 받았을 때 이 담당자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있어야 할 원가를 엑스레이 짓듯이 촥 투시하는 겁니다.
도면만 보고 원가가 투시가 된다고요?
네, 도면을 보고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캘리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알루미늄 원속 무게가 예를 들어 5kg이라고 가정해보죠.
네, 5kg?
근데 최종적으로 막 깎아내서 완성된 부품 무게를 재보니까 2kg이에요. 그럼 나머지 3kg은 어떻게 된 걸까요?
깎여서 버려진 거겠죠?
맞아요. 깎여서 버려지는 스크랩, 즉 손실이란 뜻이죠.
아, 그럼 3kg어치의 알루미늄 값을 그냥 허공에 펄펄 날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유능한 담당자는 견적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손실률을 막 파고듭니다. 국제 알루미늄 시세를 곱해서 원재료비에 낀 거품을 찾아내고요. 그걸 바탕으로 협력사랑 단가를 조율하는 거죠.
거기서 거품을 빼는군요.
그리고 만약 북미 수출 물량이라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 현지 공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겠죠.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고 가격을 딱 픽스하는 게 일단 1단계입니다.
가격 딱 정했으면 이제 발주 넣고 물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끝 아닙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니까요. 제품이 실제 양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구매 담당자는 사무실을 떠나서 당장 협력사 공장으로 달려갑니다.
공장으로요? 가서 뭐 하는데요?
초기 생산 라인에서 불량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두 눈으로 체크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 회사 설계부서, 품질부서 다 불러 모아서 현장에서 같이 해결책을 찾습니다.
완전 현장직이네요.
이렇게 하나의 부품을 소싱해서 완전히 단종될 때까지 모든 생애 주기를 책임지다 보니까요. 이 부서분들 평균 근속 연수가 무려 13년에 달할 정도로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평균 13년이요? 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직무는 진짜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네요.
복합적이죠.
원가를 일원 단위로 쪼개고 분석하는 깐깐한 회계사이면서 도면의 굴곡이랑 공법을 꿰뚫어보는 엔지니어여야 하고요.
네.
동시에 미국 관세법을 분석하고 외국 협력사나 사내의 부서를 유들유들하게 조율하는 외교관 능력까지 다 갖춰야 하잖아요. 완전 궁극의 멀티툴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현재 이 직무의 인재상 키워드가 도전, 협력, 창의, 융합으로 딱 꼽히는 겁니다.
진짜 다 잘해야 하네요.
공학적 지식으로 도면을 볼 줄도 알아야 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어학 능력은 기본이고요. 끊임없이 여러 부서랑 부딪히면서 해결책을 도출하는 협업 역량이 아주 필수적인 우대사항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치명적인 모순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모순이요?
한편으로는 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매년 협력사를 쥐어짜서 부품 원가를 낮춰야 하잖아요. 이른바 CR이라고 부르는 원가 절감을 달성해야 하죠.
네, 그건 구매의 숙명이죠.
근데 동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건 사람 생명에 달린 제동장치란 말입니다. 100만 개 중에 불량품이 단 1개라도 나오면 안 되는 극강의 품질 관리를 요구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단가는 계속 후려쳐서 깎아내리면서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품질의 물건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 이거 앞뒤가 완벽하게 충돌하잖아요.
이 지점이 정말 매력적인 부분인데요. 그 충돌하는 모순을 해결하는 게 바로 이 직무의 진짜 존재 가치거든요.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요? 단가를 깎으면서 품질을 어떻게 올린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예전 방식처럼 무작정 협력사 사장님 앉혀놓고 아유 경영이 어려우니 단가 10% 무조건 깎아주세요 이렇게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렇게 강요하는 건 협력사 살점을 도려내는 일이고 필연적으로 품질 저하로 이어지거든요. 이분들은 아까 말한 4M과 엔지니어링 지식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아, 지식을 쓴다.
협력사 공정에 직접 들어가서 생산 라인에 가만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안을 딱 하죠.
뭐라고 제안하나요?
사장님, 지금 알루미늄 주조하실 때 A라는 공법 쓰고 계시죠. 근데 도면을 가만 보니까 이거 B라는 새로운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살짝 바꾸면 아까 버려지던 3kg 스크랩 손실을 1.5kg으로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협력사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버려지던 낭비를 찾아내서 원소재 투입량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협력사 마진을 뺏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낭비를 없애서 제조 원가를 구조적으로 낮춰주는 겁니다. 게다가 공법이 안정화되면 불량률도 당연히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협력사 입장에서도 이익률은 그대로 다 보존하면서 납품 단가는 낮출 수 있고 동시에 품질은 더 튼튼해지는 거네요. 진짜 윈윈이네요, 이거.
맞아요. 마법이 아니라 치밀한 공학적 분석과 소통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진짜 대단합니다.
이래서 현대모비스 구매 담당자가 단순한 상업적 협상가가 아니라 협력사의 공정을 혁신하는 기술 파트너라고 불리는 거예요. 도면을 볼 줄 모르고 제조 공법을 모르면 이런 윈윈 구조 자체를 아예 설계할 수가 없거든요.
와, 탐구를 거듭할수록 구매라는 게 얼마나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세계인지 진짜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음에 차를 몰고 탁 트인 도로를 달리실 때요.
네.
부드럽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차를 세우거나 날렵하게 코너를 돌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겠지만 그 작은 제동 부품 하나가 여러분 자동차에 딱 장착되기까지 누군가는 1원 단위의 치열한 원가 계산을 했고요.
알루미늄 쇳가루막 날리는 공장에서 공법을 개선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태평양 건너에 관세 리스크랑 사투를 벌였잖아요. 그 모든 치열한 땀방울과 엔지니어링적 고뇌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페달 아래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의 안전이 누군가의 끈질긴 분석이랑 보이지 않는 헌신위에 세워져 있다는 걸 알게 되시면요. 그저 기계 덩어리에 불과했던 자동차가 완전 다른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다가오실 겁니다.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 즉 SDV라는 거대한 변곡점을 넘어가면서요. 우리가 차를 만드는 방식, 그리고 부품을 조달하는 철학 자체가 송두리째 뒤집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진짜 통째로 바뀌고 있죠.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새로우면서도 아주 도발적인 상상의 화두를 하나 딱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자동차의 핵심이 쉣덩어리에서 소프트웨어 코드로 넘어가고 있는 이 급변하는 시대. 그렇다면 과연 10년 뒤에 제동장치 구매 담당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르겠죠.
지금처럼 알루미늄 주물로 만든 캘리퍼 무게를 재고 쉣물 가격을 협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막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픽테크 기업을 마주 앉혀놓고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건 말이죠.
네, 수백만 대의 차량에 들어갈 자율주행 제동 소프트웨어 글로벌 라이센스 비용이랑 클라우드 네트워크 구독료를 놓고 체스판을 벌이는 최고의 IT 협상가로 변모해 있을까요? 모빌리티 기술의 진화 속도가 구매라는 직무의 본질과 우리 일상의 지형도를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여러분도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흥미로운 상담이네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